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10월이 주는 눈부신 가을의 아름다움과 정취가 풍겨나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정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함께 하시면서 삶의 고민과 걱정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편지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47세의 장애인 독신으로 SSDI로 월 1,300불과 메디케어를 받고 있고 세컨더리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장애인의 경우는 SSI 월 900불과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 다른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 혹시 저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또 주변에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SSI의 종류가 많은지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아, 예. 47세 장애인이구만요.
네.
언제쯤 장애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허가가 나오면서 SSDI를 받든지 SSI를 받든지
네.
이 둘 중에 하나 혜택으로 장애인 허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SSDI를 1,300불을 받고
네.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 메디케어만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의 세컨다리 커버를 위해서 세컨다리 보험이 필요로 해서 그 보험료를 또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SSI를 받고
예.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은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하기 때문에
네.
세컨다리 보험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분은 SSDI와 SSI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네.
장애인이 허가가 나올 때요. 둘 중에 하나의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장애인이 되기 전에 소셜시키 택스를 좀 내가지고
예.
소셜시키 크레딧이 있으면은 연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따라서 SSDI를 받게 되고
예.
SSDI는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인슈런스입니다. 그거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관련이 되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메디케어를 24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SSDI를 받을 수 있는 연령별로
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24세 미만의 디세빌리티가 됐으면은
예.
최소한도 6 크레딧, 그러니까 1년 반의 텍스 파일 기록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31세까지는 18 크레딧, 또 46세까지는 24 크레딧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SSDI
네.
그런 본인이 텍스 페이에서 쌓은 소셜 시큐리티하고
네.
디세빌리티 베네핏하고 합해서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 인슈런스 SSDI를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는 메디케어가 나옵니다.
네.
24개월 후에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소사식 크레딧이 해당이 안 되거나 또는 전혀 없거나
네.
이런 분들에게는 SSI를 줍니다.
SSI.
SSI를 네. 즉시 주면서 메디케이드가 바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SI의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메디케이드가 있으므로
예.
다른 세컨더리 보험이나 약값이나 이런 거 일체 그 부담이 없이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친구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약값 프랜 돈도 안 내고 뭐 코페이 세컨더리 인슐린지도 없고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없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SSDI와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은
네.
SSI와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 이분은 SSDI로 1300불을 받고
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I나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더리 보험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또 약값 플랜도 보험료를 내야 되고
네.
이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게 자격이 없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SSI의 종류를 여쭤보셨는데
네, 네.
SSI의 종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한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SSI는
네.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96년 8월 이전에 영주권을 가진 분
네.
이런 분들로서 인컴이
네.
페더럴 포버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스테이트마다
네.
SSI의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는 SSI의 자격에 푸드스탬프 자격까지 포함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각 스테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컴을 페더럴 포버티 기준에서 되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은 개인일 경우에 2,000불,
네.
부부일 경우에 3,00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네.
SSI를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액수는,
네.
이 페더럴 정부에서 정해진 최고의 액수는 개인일 경우에는 974불 한 달에,
네.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1,440불 한 달에
네.
이렇게 그 한도 내에서 각 스테이트의 생활 기준과
네.
또는 본인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뭐 200불도 받고 300불도 받고 또는 400불도 받고
네.
이렇게 정해서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SSI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18세 미만인 자녀가
네.
영구 장애인일 경우에는 부모의 임금 재정 사정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네.
18세 미만 아이에게 SSI를 주게 됩니다.
아, SSI.
예, SSI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를 당연히 또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
네.
블라인드니스
네.
이런 분들도 역시 이제 본인의 임금과 자산 사정에 따라서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SSI를 받게 되면은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따로 나온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인컴의 기준들이 각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각 자기 스테이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셜 스퀴지 디세빌리티
네.
영구 장애인이 있을 때의 소셜 스퀴지 텍스 크레딧이 미달이 되면 SSI를 아와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거기에 SSI.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네.
SSI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네.
Refugees.
아.
난민이요.
난민.
난민 또는 Asylum.
네.
망명자.
네.
정치 망명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 허가가 난민이나 망명의 허가가 나옴과 즉시 SSI를 받게 됩니다.
네.
SSI를 받게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거 이때 받은 거는 7년 동안 유효합니다.
7년.
예, 7년 동안에 이제 자립을 하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스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SSI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SSI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분께서는 현재 SSDI하고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니까 주변에 그 SSI 받으면서 메디케이드 받고 있는 분이 좀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없고 일단 본인의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이
그렇습니다.
받고 계시는 거니까 뭐 굳이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SSI 신청은 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어느 경우이든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해결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AWC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대면 혹은 전화 상담을 하고 계시고 또 자격을 갖춘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CA에서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상담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201-862-1665 문의하시거나 또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70세의 뉴저지의 독신 시민권자인데 지금 메디케어 파트 D 약가플랜 보험료를 월 70불 지불하고 있어 갱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불을 받고 있고 은행 자산이 2만 불 정도 있습니다. 저는 무료 약가 플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예.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의무적으로 파트 D 약가 플랜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의무적 안 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월 70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파트 D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내년도 약가 플랜을 위해서 갱신을 해야 할 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그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디케어만 가지고
예.
있을 경우에는 약가 플랜의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예.
또 세컨더리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은 소셜 시큐리티로 1200불만 받고 계시는 독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컴만 봐서는 다른 혜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 약가 플랜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네.
그걸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은 100% 약값 다 커버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네.
파트 C.
네.
파트 C의 플랜이 약값을 포함하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그 플랜을 갖게 되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그 약값의 커버를 받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의 주민이라고 그랬죠?
네.
예, 뉴저지의 주민인 경우는 뉴저지 주정부에서 주는 공짜 약가 플랜이 있습니다. PAAD라고요.
네.
Pharmaceutical Assistance for Aged and Disability.
네.
PAAD. 이 플랜은 영주권자 이상 65세 이상이면 인컴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 자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플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은 약값의 코페이가
네.
제너릭일 경우에는 5불만 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난제네일 경우에도 7불만 내면 됩니다. 처방당료.
네.
그러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자격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공짜 약값 플랜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요.
네.
자격을 한번 좀 쭉 보면은 우선 메디케이드가 있으려면은 인컴이 페더럴 포버티 미만이 돼야 됩니다.
아, 예.
1255불이거든요. 지금 한 달에.
네. 네.
근데 1200불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은행 자산이 2만 불이 있어요.
아, 예.
이 2만 불 자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만 불 자산이 없어질 경우에는
네.
즉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가지고
예.
약값을 전부 다 100% 커버를 받는
네.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번부로 그대로 꼭 기부해야 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네.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네.
파트 C 플랜
파트 C
플랜 중에 약값을 포함하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HSC에 가서 상담해 가지고 그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AAD는 자격이요. 개인일 경우에 한 달에 네. 4,345불.
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은행 자산은 따지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전시나 또는 이 봉사기관에 가가지고 PAAD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PAAD를 갖게 되면 PAAD나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나 메디케이드 세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파트 D 플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페널티에 해당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갖고 계시는 2만 불을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예.
원하실 때는
예.
근데 이제 이 2만 불을 뭐 혼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어디다 많이 쓸 순 없죠.
예.
보통 2만 불 정도가 있을 때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될까요?
그 2만 불이라고 한 돈이나 2, 3만 불 정도는 사실은 노후의 노인들에게 크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은 액수가 많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불을 꼭 비상용으로 기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다른 데 용도로 쓰면 좋지만은
네.
또 쓰면 또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funeral fund.
funeral fund.
장례비.
네, 장례비.
장례비를 예치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네.
장례비를 예치해 주면은
네.
두면은 그거는 자산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네.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장례비가 예를 들어서 15,000불 뭐 2만 불 든다 그러면은
네.
그 액수를 장례사에다가 예치를 해 놓으면은
네.
그거는 본인 재산이지. 이지만 자기 분이 돌아가실 때만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네.
아무도 탓치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남은 돈은 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유족한테 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장례비에 해당되는 네. 액수만
네.
해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2만 불이니까 한 7,000불 정도로
네.
그 장례 예치를 해놓으면 요즘 장례비 뭐 17,000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3,000불 남는 거는
네.
메디케이드 자격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지니까 약값 플랜이 돈이 전혀 안 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퓨널 펀드 예치는 우리 그 노인들에게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다른 거를 할 것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네.
이분은 뭐 별로 어려운 사정이 아니에요.
네.
우선 당장 PAAD도 가입할 수가 있고 또 당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2만 불 문제만 처리가 되면은
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으니까
네.
그건 더 좋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대체를 하는데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PAAD 같은 약간 플랜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AWS에 오시면 저희가 작성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거를 좀 더 논의하고 싶으시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WS에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요. 먼데이 뚜루 프라이데이까지 저희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에 오셔서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862-166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뭐 네. 날마다 살지만 또 네. 매일같이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네 맞습니다. 우리 그쵸? 몸 안에서 또 맨날 전쟁일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도 이게 네. 건강한 몸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감사하죠.
네, 네. 아프다 보면 또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네.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네. 코로나를 한 번, 두 번 또 재감염을 앓고 나신 분들 중에서 네. 강력한 후유증 중에 하나가 네. 기가 먹먹하다 아니면 냄새를 못 맡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이제 기가 먹먹해지는 이명 현상 또는 네.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안개가 낀 듯한 뇌에 네. 이런 후유증이 두드러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이런 증상 이제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의 결과로 뭐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경계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주는 그 심각한 후유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이런 후유증인 브레인 포그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안개 뇌 속에 안개가 낀 듯한 멍한 상태.
네.
이런 브레인 포그 증후군이 왜 생기나요?
네. 일단 브레인 포그다 하면은 네. 안개가 낀 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네. 또 생각이나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레인 포그 증후군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질병은 아니지만 네. 뇌신경에 미세한 염증이 네. 생겨서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를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라든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네. 일단 그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브레인 포그 증후군이라고 한다면요. 신체의 네.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은 아닌데 네. 기억력이 감소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네.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이러한 뇌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증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게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데 뭐 일시적인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일단 이 브레인 포그의 증후군은 그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네.
뭐 스트레스, 피곤을 함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 증후군에 대한 발생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갱년기죠.
네.
이 갱년기에는요. 이런 증상을 잘 호소하게 되는데요. 또 남성의 경우에는 탈모약을 복용했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이와 같은 후유증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증상이 나왔을 때 내가 브레인 포그인지
네.
아니면 기억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네.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럼, 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가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네.
이거를 내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네.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려 볼 건데요.
네.
혹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4개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네.
브레인 포그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대화 중에 특정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멍하고 졸립거나 막힌 느낌이 있다.
네.
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어렵다.
네.
그리고 우울하고 식욕이 없어진다. 그리고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졌다.
네.
뒷목이 작고 이렇게 뭉치고 붓거나 두통이 생겼다. 그리고 잠을 잘못 자다가도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 이 중에서 네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은 브레인포그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가 진단을 했는데 이제 네 개 이상이 네 체크가 됐어요.
네.
그럼 개선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개선을
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강조를 해도 저희가 모든 질병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운동과 식이요법이 될 텐데요. 이 유산소 운동은
네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아.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이런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억의 중추, 우리가 해마라고 하는데요. 해마를 활성화시켜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육체의 노폐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노폐물도 이제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런 브레인포그 증후군의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규칙적이고 적당한 수면과 휴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잠만 자더라도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찌꺼기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성분인데 잠만 자더라도 잠잘 때 이걸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네.
그래서 충분히 주무시는 게 무엇보다 다 중요하겠고요. 사실 이게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금연, 금주, 그리고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브레인포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 뇌신경에 아주 미세한 염증이 이 브레인포그의 원인이 돼서 기억력 장애라든가 기억력이 저하라든가 피로감, 졸린 형상 등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뇌 영상, MRI라든가 또는
네
인지 기능 저하 검사를 좀 해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지 기능 저하 검사는 이상이 없다 이럴 때는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비드 이렇게 장기간의 그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그 휴증이 바로 이 브레인포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4주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휴증에 걸렸던 사람들, 환자들 440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환자들, 특히 38.6%가 브레인포그 증후군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꽤 많은 합병증이나 휴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로나를 겪었다. 그리고 뇌에 어떤 그 미세하지만 염증이 있다. 이랬을 때는 지금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후각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코의 후각신경이 뇌 기억 중추인 변연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럴 때도 사실 빨리 코로나 후유증이 아닌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제가 강조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단이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뇌는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아주 많은 그런 채소, 과일,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또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씨앗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드신다면은 네, 우리가 뭐 완벽하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선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나쁜 상태에서 점점 좋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노력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 박사님과 함께 뇌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자가진단하는 것까지 다 해봤으니까요. 여러분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